우리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신명기와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구약의 말씀을 포함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라는 한자어입니다. 명자는 명령, 법이라는 또 한자어이지요. 듀터라노미. 쉽게 말해서 십계명 중심으로 기록된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명하여 지키라는 의미로 편집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크게 읽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었던 고대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낭독자가 있었고 그를 나레이터라 불러도 좋습니다. 신명기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떤 교훈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 질문이 많겠습니다. 신명기는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율법서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란 재단사가 만드는 옷과 같은데요. 그는 원단을 고르죠. 한 무늬 한 색상 원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라야 합니다. 재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느질을 정교하게 해야 옷이 완성됩니다. 율법은 바느질 자국 하나 없는 원단 자체가 아니에요. 신명기 글쓰기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음매 바느질 자국이 없는 책이 아니라 여러 조문과 전통을 잇대어 바느질한 자국이 보이는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율법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편집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신명기는 역사적 사건을 사진 촬영하듯 담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 기록 연대와 목적을 알면 메시지를 잘알수 있는데요. 기록 당시 주변 상황,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머나먼 옛날을 담은 책을 우리가 성실하게 대접하자는 뜻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모세 시대가 아닌 수백 년후 아시리아의 실제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고 섬기느냐 논하는 책입니다. 아시리아 침공 시기에 이사야가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알리는 신 이사야이지요. 신명기가 암시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까요? 이사야 9장 7절을 가봅니다. 특별히 헨델의 메시아로 유명한 가사 6절, 7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 위해 나셨다. 아들을 주셨음이라. 권세가 그의 어깨 위에 있고 이름하여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문장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인고의 세월을 곧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기원전 700년경인데요. 이때 무겁게 멍에를 맨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어깨에 피가 나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가 저들을 사정없이 후려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멍에와 막대를 꺾으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답니다. 미디안의 날이란 출애굽 후 가나안 전쟁 당시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미디안을 격파하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사사기 7장, 8장에 적혀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장면이 9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말씀 다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분명하죠. 이 아이, 끝없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원한 공평을 세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성탄, 성탄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와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예언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9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9장 1절을 보시면 열두 지파 중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허감과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어서입니다. 때는 기원전 8세기, 정확하게는 722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전 10년 전에 아시리아 티글랏 빌레셋 3세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점령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 지역의 해방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왕자 아기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도다? 이 아이 누구입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신적인 이름, 신적인 타이틀이 이 아기에게 붙여졌을까 질문을 하면은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웃나라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이 입양한 양자였어요. 존귀하고 더 높은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겠죠. 신적인 특성을 품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운 왕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일세. 내가 오늘 낳았단 말일세. 문자적으로 아들이요, 오늘 네가 출생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기를 가지지도 않고 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관식에서는 왕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시편 45편 6절 7절에 보면 오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입니다. 왕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극존칭이지요. 왕의 규,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봉은 공평합니다.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왕의 타이틀이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존귀한 신적인 타이틀일 뿐 왕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든 주변 국가이든 고대 왕들에게 신적인 타이틀을 붙여서 그 업적을 상기하며 칭송합니다. 당시에 흔했어요. 아무도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실제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면 왕으로 즉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뜻이지요. 이 경우 아시리아가 침공하여 차지하고 있는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회복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이 마태복음에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지리상 같은 지역을 고리로 삼았어요. 그 갈릴리가 스불론 납달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이요 해방이라는 거지요. 마태는 700여 년 전의 역사, 아시리아 침공하에 갈릴리 지역을 회복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연결시킵니다. 지리상 같다는 점 외에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겠죠. 뭐겠습니까? 700년 전 이사야의 스불론 납달리 땅의 회복을 미니 회복이라고 합시다. 그 미니 회복 바탕 위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실 회복, 해방은 온전하고 진정한 회복이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가 메시아 예수 아래 하나로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는 연결시켜주면서 마태는 이사야 9장의 나머지 부분, 즉 신적인 타이틀, 예수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 9장을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막힌 예언 적중이라고 본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온 유일한 아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는 그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크리스천은 이사야 9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삼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저자 마태가 그랬고 또 누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약 저자들은 글을 쓰는 군데군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당대의 독자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700여 년 동안 성취되지 못하다가 적중한 예언으로 읽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 이사야를 새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스토리,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서 읽게 하는 복음임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새롭고 신선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스토리를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읽는 진정한 우리들의 독법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700년 전에 기적처럼 예견되어 탄생하신 분이라서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프레임, 틀을 갖추었기 때문에 진실인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십시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후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신명기를 쓴 것처럼 읽힙니다. 아닙니다.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요 징벌이었죠. 유리 방황하던 시절 아닙니까? 반역할 당시 20살 이상 어른들은 40년이 지나자 모두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가요? 그 반역의 대가로 고생한 것을 반추하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실수를 하지 말자. 제안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당장 카피하고 복사 저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게을렀어요. 악했습니다. 무려 7,800년 동안 신명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도 지나고 사사기 전쟁도 지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기까지 신명기 작업은 안 했습니다. 율법을 카피하고 복사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늦었지만 이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율법서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무려 7, 800년이 지났어요. 모세 사경이었겠죠. 모세 사경을 마무리하면서 다섯 번째 책으로 신명기를 쓰고 모세 오경으로 율법서를 마무리한 책입니다. 신명이란 되풀이 명령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책 속에 17장 18절에 이 이름이 발견되었죠. 카피, 두 번째, 되풀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그것을 꺼내 가지고 매일 공개적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카피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불행하기도 이 말씀에 따라서 왕이 읽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워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 생활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 기록은 남아있어 신명기는 모세 오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시작 점에 카피했다는 책 속에 증거가 이제 있는데 이제 찾아봅시다. 먼저 신명기 기록의 특징을 보면요. 3인칭 나레이터 기록입니다. 모세의 연설 시작과 끝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나레이터가 모세의 입에 말을 리플레이하는 형식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 신명기를 뒤덮고 있지만 모세가 아닌 누군가가 썼다는 말이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모세보다 후대의 사람일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아주 후대 사람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아까 밝힌 대로 7, 8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저자를 논해야 해요.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명기 첫장 첫절을 읽으면요. 이는 모세가 여도한 저쪽 아라바 광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단서가 둘이 있죠. 첫째,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 3인칭 누군가가 글을 썼다는 그러한 스타일이죠. 1장 1절이 그렇죠. 신명기 1장 1절이. 아무리 고대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너레이터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요르단 저쪽에서 모세가 선포했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쪽에 있는 거죠.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운명의 사람인 것 아시죠? 물이 모자라는 광야 생활 중에 목이 말라 원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바위를 탁 치니까 물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 너그 혈기 가지고 네 앞에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 나레이트 기준으로 보면은 너는 요단 저쪽에서 죽을 거야. 즉 이쪽은 12지파가 차지하는 땅 가나안 쪽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도가 중요한 건데요. 이사야서 마태복음에 스불론 납달리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기할 수 있듯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이후 누군가가 이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 기록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보십시다. 5절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모압 땅이니까 가나안 땅은 아니죠. 근데 그의 매장지를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당연 모세 자신이 죽은 후에 3인칭 과거형으로 자신에 대한 글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썼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점에 이 글을 썼다면 참 이상하지 않겠어요? 드라마에서 범죄자가 살인하고 암매장하고선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난 어디에 묻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장 사실을 감추려고 모른다고 한 글이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죠. 모세의 죽음과 매장은 전설로 들리는 때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이지요. 즉, 7, 800년 이후 포로기 쯤에 와서 신명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서가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차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는 포로로 잡혀갈 임박한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 포로기 자체를 반성하며 한두 번 편집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언제적 사람인가를 기폭제로 해서 앞으로 저는 신명기 스타일의 글과 역사를 설교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거품 일듯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신명기와 신명기 스타일의 글과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신명기의 역사 의식을 가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시대와 맞물린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